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갈팡질팡하는 그 순간에 교회가 모이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교회가 모여서 할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은 기도입니다.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를 때에도 일단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참으로 신비로운 것이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통하게 해주는 아주 신비한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도구죠.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할 때에 영적인 고속도로가 뻥 뚫려져서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승천을 제자들이 보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그 마음이 그렇게 가볍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이별을 하고 오는 듯한 그런 마음이었겠죠. 근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했던 것은요, 함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경우에도 너무나도 사랑하는 주님과 이별하고 이제 언제 만날지 모르는 그 순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그 순간,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할수 있다라는 것이, 할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아버지를 외칠 수 있는 그 복, 그것은요, 우리들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복이죠. 만약에 이 120명의 제자가 모여서 기도회를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적막감에 또 초조감에 그들은 견디기가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그때에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하, 이렇게도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성령의 강한 임재하심, 즉 오순절 성령이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능력은요,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그동안에 볼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모여서 합심해서 이제 구심점은 없어졌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이들에게는 그동안에는 볼수 없었던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가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 잠깐 묵상을 하면서 베드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전체를 통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구약 성경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주 정확한 말씀을 적용까지 하면서 베드로가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이전 모습은 어땠습니까? 어떤 면에서 좀 죄송합니다. 베드로 사도에겐 좀 죄송합니다만 좀 무식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무대뽀로 밀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는 먼저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이 일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베드로가 붙들고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아주 즉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일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든지, 과연 이 일이 어떻게 될 겁니까? 제3일에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베드로는요, 제3일째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딱 붙들면서 하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랬다가 예수님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한 말씀을 들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이었죠. 예수님께 저는 예수님을 이들보다도 제일로 사랑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을 주님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저만큼은 안 버릴 겁니다. 죽는 데까지도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동료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신만 높이는 사람입니다. 그랬다가 제사장의 그 하녀 한 명에게 당하죠. 하녀 한 명이 와서 그러죠. 너도 저 사람의 당이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그 순간에 그 하녀가 베드로에게 너도 저 당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을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그리고는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너 정말로 나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가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기가 죽었죠, 베드로가. 베드로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봐도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신중함이나 탁월함은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보면요, 너무나도 많이 변했습니다. 무슨 과정을 거쳐가면서 변했습니까?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그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나게 된 겁니다. 자신도 모르는 동안, 모르게 그동안에 보고 왔던 것들, 들어왔던 것들이 깨달아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요, 합심해서 드리는 이 기도는 우리를 깨우는 것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던 은사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초대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베드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요, 이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 왈과 왈부하고 있을 그때에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정리를 딱 해주죠. 이렇게 보통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나중에 베드로가 바뀌어지니까 초대교회에서 전체를 리더해 나가는 그 역할을 베드로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충동적인 모습은 많이 보여주었지만 이렇게 리더의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 모습이요, 아직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않았지만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깨어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는요, 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깨닫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길을 버리고 가버린 가룟 유다 대신에 다른 제자를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을 근거로 댑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뽑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중에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함이 생겨지고 말씀을 깨닫고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변하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중에요, 성령의 음성도 듣게 됩니다. 나중에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듣게 된 곳이 이 안디옥 교회죠.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에도 이들은 기도하고 있었죠.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와 같이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가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르는, 사탄의 공격을 너무나 많이 받아서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지만은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합심한, 적어도 교회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사분오열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합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합심해서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지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뉘어지면 사탄의 밥이 됩니다. 사탄이 지금 얼마나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200년 전보다 또 100년 전보다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왔죠. 이것은 곧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이요, 자신이 이 땅 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자꾸만 줄어들어가고 있죠.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탄의 공격은 더 다양한 방법으로 더 강력해지고 더 악랄해질 것입니다.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이것을 알고 준비를 해야 돼요. 무장을 해야 되고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신문에 나오는 목사님들 보면, 저도 목사지만은 정말 이럴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요, 다단계를 통해서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끌어모았는지 돈을 너무 많이 받아내어가지고 그 다단계에 그렇게 돈을 많이 이렇게 긁어모았습니다. 해서 한 달에 한 6억 정도의 돈을 받으면서 그렇게 그 목사님이 지내고 있었어요. 다단계를 통해서 돈을 긁어모은 겁니다. 성적 타락했죠. 세습하고 있죠. 종교통합운동에 목사님들이 앞장서고 있죠. 그러니까 사탄에게 너무나 많은 틈을 주어서 지금 수도 없이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 욕을 먹고 있어요 지금. 근데 사실 성도들이 이것은 합법적으로 사탄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는 데 성공을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는 너희는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된다,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여자에게는 너희들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더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아기를 낳을 때 힘듭니다. 그리고 뱀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너는 모든 가축과 짐승보다도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뱀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배로 이제 기어다닙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은 뱀이 흙을 먹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뱀으로 하여금 너는 흙을 먹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틀린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해석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에게, 뱀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뱀에게 너는 흙을 먹고 살아라,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말씀은요, 아담에게 주신 말씀인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만은 그 이면에 또 다른 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의 아담은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았었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그 솜씨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찬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어있는 꽃을 보면서도 이 속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은 이 꽃을 보면서도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주에 떠있는 저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 속으로 빠져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을 할 수가 있죠. 제가 아는 한 남자 집사님이 티벳 고원을 갔는데요. 그곳에 버스를 타고 고개를 넘어가는데 저절로 탄성이 터져 나왔다고 그럽니다. 밤에 버스를 타고 그곳을 넘어가는데요. 그 하늘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냥 그 입에서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야 하나님 감격한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담이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성령의 사람에서 자연인으로 흙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흙에서 취함을 받았습니다. 그 코에 하나님께서 전능자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죠. 그 안에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기 전까지는 그를 가리켜서 살아있는 사람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흙에다가 성령을 불어넣었을 때에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성령이 떠나가 버리면 뭐만 남습니까? 흙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흙에다가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면 이꼴 사람이 됩니다. 흙 플러스 성령은요 사람,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람에게서 성령이 빠져버리면 흙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흙을 먹습니다. 사탄은 흙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흙을 먹는 것은 합법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흙을 먹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령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흙으로 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죄악 가운데 살게 되면 사탄은 합법적으로 그 사람의 삶을 야금야금 먹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악에 머무는 곳이 바로 사탄이 거주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흙으로 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가 보면은 뒤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요 이빨을 벌리고 그 사람의 그 인생을 물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악과 더불어 싸우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거늘게 되면은 그러면은 사탄은 합법적으로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마음대로 우리를 조종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나도 나를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그들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그래서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늘 안달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늘 유혹되는 것을 눈앞에 두면서 넘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오면은 사탄은 바로 우리를 물어뜯어도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합법화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요,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셔야 되고 거기에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사탄이 물어뜯는 그 뱀의 이빨에 우리가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 이 시대에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해야만이 지금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심해서 기도하는 120명을 변화시키셨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 제일 큰 능력을 드러낼 때가 바로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은사를 발견을 할 수가 있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응답하시겠다 그러셨죠.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이런 말씀은 말씀을 들으면은 그대로 실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대충 흘러가 버리시면 안 되고 여기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몇 사람이요? 두 사람이 합심해서 뭐 하면은 기도하면은 응답을 하시겠다 그러셨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두 사람은 사실은 교회를 말하죠. 교회는요,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러는데 아내와 남편,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는 가정이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힘을 잃은 남편이 있으면은 그 남편을 그냥 보면서 늘 혼자서 기도하지 마시고 남편이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부인이 남편과 더불어서 좀 기도하려고 마음에 좀 작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방 가서 보니까 결혼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손을 잡아보지 않은 부부가 있어요. 그거 좀 바꾸셔야 됩니다. 손을 탁 이렇게 한번 좀 잡아주시고, 사실 남편들이 강해 보이지만은 그 굉장히 약합니다. 여러분 그 남편 되시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고개를 돌려서요, 왼쪽을 한번 보십시오. 왼쪽 누가 앉아있습니까? 맨 왼쪽에. 자, 고개 한번 다 돌려서 왼쪽 보십시오. 왼쪽에 누가 앉아있습니까? 남편들이 앉아계시죠. 얼마나 약합니까? 겨우 16분 앉아계시죠. 약합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물론 바빠서 못 오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집에 돌아가시면요, 남편 손 꼭 좀 한번 잡아주십시오. 남편에게는 아내의 손을 잡을 수 있는 힘이 거의 없습니다.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연세쯤 되면요, 남자보다도 여자분들이 더 당당합니다. 그러니까 딱 찾아가셔서 딱 손 잡으십시오. 딱 이렇게 손을 잡으시고 그리고 두 손을 꼭 잡고 남편에게 그렇게 말씀을 좀 해보십시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 따라서 한번, 여자분들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보, 나하고 손잡고 기도 한번 해봅시다. 이 말을 이렇게 못 따라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에 한번 돌아가셔서 남편 손 꼭 잡고 저랑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이런 존댓말 안 쓰시면은 그냥 하시면 돼요. 나랑 기도 한번 해 이렇게 하면서 딱 잡으시면 돼요. 내가 기도할 테니까 당신 눈 감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는 손 딱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당신 마음이 혹시 움직이면은 마지막에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합니다. 아멘. 내가 한번 기도해 줄 테니까 당신 나랑 함께 기도하자고. 여러분 언제까지나 혼자서 기도하고만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 보면은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응답하겠다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손을 딱 잡고 한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요즘 힘 많이 잃었습니다. 그 마음도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내 남편을 도와주셔서 문도 열리게 해주시고 문제도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내 남편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좀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하면요 자신도 모르게 남편의 마음속에 눈물이 흐를 겁니다. 남편들은 사실 눈물을 잘 안 흘리거든요. 근데 사실 남편들 굉장히 약해요. 그게 손 딱 붙들고 기도하면요 그 얼떨결에 손은 잡혔는데 부인이 기도까지 하면은 놀라 자빠질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요 가슴을 푹 찌른다고. 당신 내 마음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고. 내가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는 것 당신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고. 그리고는요 마음이 스르르 열리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한 번만 하지 마시고 그 다음날도 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도 남편 손 딱 붙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 아멘 좀 하시고 돌아가서 그걸 좀 하십시오. 술 마시는 남편 있죠. 술 마시는 남편 보면서 혼자서 늘 울면서 기도하지 마시고 물론 기도도 필요하지만은 술 마시고 들어와서 깽판 부리고 죄송합니다 깽판 부리고 그 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워 자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가서 손 딱 붙들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제 남편 제발 술 좀 안 마시게 해주시고 이렇게 가다가 건강도 잃고 다 잃어버리고 지옥 가게 될 텐데 하나님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은 남편이요 잠자다가도 나중에 일어나서 그럽니다. 내가 꿈을 꾼 것 같은데 꿈을 꾼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 알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자녀들 문제가 있으면요 그 자녀도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시고 혼자서 기도하지 마시고 손잡고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합심해서 손을 딱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엄마가 아빠가 너 위해서 기도해 줄게. 하나님 아버지 요즘 우리 딸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 키가 많이 커야 될 것 같습니다. 키가 쑥쑥 자랄 수 있도록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공부하는데 지혜도 주시고 괴롭히는 그 친구와의 문제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빠 엄마가요 진심으로 아들 손 딱 잡고 딸의 손을 잡고 기도하면은 그 아들에게 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참 그 놀랍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합심 기도는요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당장 베드로와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니까 변화가 많이 일어났죠. 저는 이 저녁에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함께 기도하게 될 때에 4분 5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해서 기도할 때에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보시면요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를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리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악기를 담아라 하는 피밭이란 뜻이라. 그리고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 가룟 유다가 떠나갔기 때문에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일어나서 말씀을 하는데요 아주 냉정하게 합니다. 17절에 이 사람은 가룟 유다는 그렇게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랑이 넘쳐야 할 곳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보기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보니까 굉장히 정확하면서도 냉정함이 그 속에 있음을 봅니다. 가룟 유다의 그 인생을 보면서 슬퍼하거나 또 불쌍히 여기거나 이런 모습이 베드로에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는요 아주 냉정합니다.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께서 기회를 제공을 해 주시지만은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동안에도 아주 냉정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은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 다 알고 있으면서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이 사람은 회개할 수 없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대하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저 천국의 것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난 다음에 다 알고 있으면서도 대적을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냉정하게 대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은 이미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난 사람에게 대해서는 아주 냉정한 판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의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아시죠? 부자가 지옥 그 유황불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손가락 끝에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좀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도 그것도 거절하셨습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요, 저 같으면은 제 원수가 그렇게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저는 끄집어내어 줄 것 같아요. 제 마음은 그렇지만 이건 살아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는 너무나도 냉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셨습니다. 또 얼마나 냉정한 곳인지 한 달란트를 받아서 감추어 두었던 사람 있죠. 그 한 달란트 남아있는 것 이것까지 빼앗아서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그런 곳입니다. 얼마나 냉정한 곳인지 모릅니다. 아무도 동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리고 우리들도 동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에 갖는 냉정함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천국을 열심히 침노하셔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천국은요 이기주의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이기주의는 이 땅에서 철저한 이타주의로 인해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릴 때에 이 이타주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큰 빛을 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고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그리고 우리도 사는 이런 놀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